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이여, 저희의 중심을 받으시옵시며 혹 저희의 부족과 연약을 깨닫게도 하시고 사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세상에 피곤하여 지친 저희들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불붙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교우들, 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들, 주님 특별히 세례받은 세례교인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게 하시고 죄 가운데 방황하고 믿음 없는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받겠으며 주께서 은혜를 주셔야 열심을 품게 싸우며 주께서 은혜를 주셔야 죄를 이기게 싸우며 주께서 은혜를 주셔야 모의를 힘쓰며 또 주의 뜻대로 살기를 힘쓸 수 있게 싸우니 세상은 악하고 마귀의 시험은 크고 많지만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은혜 주심으로 주의 백성들이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케 하옵시고 이제도 종은 심히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오니 주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주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 윤리의 중요한 한 주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주제 중에 지난 시간에 뭐들 했던가요? 술과 담배 문제, 또 우리 낙태 문제, 또 뭘 했던가요? 안락사 문제도 좀 우리가 잠깐 정리해 봤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자살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사람 사는 것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것 같죠. 인간관계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환경 여건, 또 육신의 조건도, 그래서 육신의 조건인 사람의 건강의 상태가 다 다양해서 또 몸도 약하고 정신적으로도 약해지는 많은 스트레스를 요새는 받는다고 표현하는데, 스트레스가 또 만병의 근원이 돼서 심신으로 몸도 마음도, 마음의 병들이 많아요. 그걸 마음의 질병들도 적지 않아서 복잡한 사회가 되니까 거기에 덩달아 자살이라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사회 문제가 된 지 벌써 오래됐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살 통계가 나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도 무슨 월드 미터스 인포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해놨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온 세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통계들을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자살 통계도 나와요. 올해까지 현재 온 세계의 자살 수가 통계가 나오는데 그 보면 아마 한 50만 명 거의 가까이 되든가 지금 중반쯤 왔으니까 1년 지나면 100만 명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계가 나오는데 그런 요새는 인터넷 검색이 잘 돼서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여러분들이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몇 자만 자살 통계, 우리나라 자살 수, 뭐 세계 자살 수 그렇게 치면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요. 요새는 빅데이터 시대, 그래서 엄청난 데이터가 각 서버에 저장돼 있으니까 우리도 우리 설교들 서버에 제 방에 서버를 하나 만들어서 서버에 엄청난 지금 2천 개 넘는 설교가 서버 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듯이 또 유튜브 안에도 재생 목록 그래서 거기도 지금 아마 엄청나게 거기도 아마 거의 2천 개가량이 올라갔을지 제 서버는 2천 개가 더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유튜브에 올라있는 설교만 한 2천 개 된다고 그러든가 그게 다 그 서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버라고 하는 자료들을 모아놓는 서버들이 온 세계에 엄청 많겠죠. 그것이 전부 데이터가 돼서 인터넷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든지 검색어를 치면 그것이 어느 서버에 들어가 있든지 그 서버에 있는 자료들, 공개된 자료들은 다 그 검색을 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것들은 수십, 수백 가지가 쫙 뜨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검색하면 다 연구를 하는 요새는 연구하기가 참 쉽죠. 옛날에는 그런 것이 도서관 가서 열심히 뒤져야 되는데 요즘 그런데 2021년 통계를 보니까 21년에 우리나라는 OECD 국가라는 우리가 하는데 온 세계엔 국가가 많지만 OECD 뭐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래서 물론 거기에는 러시아나 중국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나라는 알고 꼭 자유민주주의 나라만 들어가 있는지는 몰라도 좀 개방적이고 그런 이제 협력하는 그런 무슨 경제개발, 협력개발기구라는 38, 현재는 38개 같은데 조금씩 매년 늘어나기도 하고 하니까 현재 38개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 거기에 자살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경제개발기구가 아닌 OECD 국가가 아닌 데서는 자살률이 높은 데가 있어요.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 중에는 자살률이 높은 데가 더러 있든가 아프리카도 어느 나라는 좀 높더라고요. 그런데 여하튼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은 우리가 1등, 그건 부끄러운 1등이죠. 1위를 여러 번 했어요. 수년 동안 1위 자리를 찾았는데 2021년도 보니까 1위더라고요. 거기는 자살률을 계산하기를 인구 10만 명당 1년에 몇 명이 자살하느냐 그 수를 가지고 계산하더군요. 인구. 우리는 지금 5,500만인가 인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5,500만에 작년 2021년에 자살한 숫자가 13,352명 13,350 자살을 1년에 그렇게 했어요. 그럼 하루에는 그걸 365로 나누면은 365인가요? 예, 365죠. 나누면은 1년을 나누면은 평균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거기가 36.5인가 그렇게 나오더래. 36명 내지 37명이 매일 죽는답니다. 자살로. 오늘도 자살하는 사람이 36명, 37명이 자살한대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1년에 13,352명 2021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통계가 다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으로 그걸 계산해 보면은 10만 명당 우리가 5,500만이니까 그걸 10만 명으로 계산을 수학 계산을 하면 약 26명쯤 나와요. 그러니까 26명이 그러니까 세계 OECD 국가에서는 1등이라 1위랍니다. OECD 국가의 자살률 평균이 11.1명이랍니다. 11.1명의 예, 우리가 두 배가 넘죠. 우리는 26명이니까. 그러니까 OECD국에 소위 그래도 조금 안정되게 생활한다는 국가들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되게 그 삶의 질이 좋지 않은 거죠. 사람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그렇게 엄청 배갑절이 높은 것이니까 아주 좋은 통계가 좋은 그런 현상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고 OECD 국가에서 1위를 계속 지금 여러 해 동안 1위 했다가 또 2위로 내려갔다가 또 1위 했다가 하면서 1위를 많이 계속 하는데 부끄러운 그런 통계이죠. 그리고 그 자살을 하는 숫자 중에서 10대부터 30대까지 한참 젊은 사람의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뭐 공부도 하고 뭐 기술도 배우고 뭐 뭘 또 자격증도 따고 해야 될 그런 때 아닙니까? 10대부터 30대 예, 그때 사망 원인 우리나라의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의 1위도 자살이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꿈 많은 젊은 시절에 죽는 것이 다른 걸로 죽는 것이 아니라 자살로 죽는 것이 1위라는 것이, 와, 참 이것이 문제로구나. 참 문제가. 자살이 문제구나. 자살은 현대사회에 매우 심각한 윤리적 문제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매년 100만 명씩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이나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 지금 몇 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 500만 죽었나요? 그것도 엄청 그렇게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다 마스크 끼게 만들어 놓고도 죽는 사람이 한 500만 됐나? 뭐 정확한 통계적 기억이. 그런데 지금 자살은 매해마다 100만 명씩이 죽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난번에 낙태는 더 심각한 그런 사회적인 문제지만은 자살도 매우 심각한 사회의 문제가 되고, 현대사회가 복잡하니까 자살도 참 높은 이 문제가 있구나. 고대부터, 고대의 세네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인물이 있죠. 세네카나 또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그런 철학 학파는 자살을 옹호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었죠. 각 사람은 고통에서 자신을 자유케 할 권리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자살의 권리, 사람은 자살할 권리가 있다, 자기가 살기 싫으면 자살하면 된다는 권리를 옹호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사람이 심각한 질병이나 천재지변이나 큰 사고나 노안으로 죽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조물주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고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은, 또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경우도 더러 있죠. 남 구하려다가 죽기도 하고,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다가 자기가 죽고, 예, 교통사고 당하는 사람을 구하려다가 자기가 죽고, 그런 사람도 있고, 전쟁에서의 희생적 죽음, 군인들이 나가서 나라를 위해 싸우려고 몸 바쳐서 죽기도 하고, 또 전쟁의 피해를 입어서 민간인들이 죽기도 합니다. 또 합법적인 권위에 의한 사형 집행으로 인한 죽음, 그건 우리가 정당한 죽음, 허용되는 죽음이고, 그게 대해서는 죄라고 말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다른 이의 생명을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죽인다든지, 그걸 살인이라, 살인하지 말라는데 직접 적용되는 죄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도 일종의 죄입니다. 그것은 허용될 수 없는 죄악입니다. 자살이 죄악이라는 것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몇 가지 점을 생각할 때 분명합니다. 첫째로 사람의 생명은 타인의 것이나 자신의 것이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따라서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의 다 소유권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 그 속에 우리도 들어가 있죠.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소유가 하나님입니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유는 누굽니까? 그런데 그 누구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자신의 것도 아니고, 국가 것도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대진리, 기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도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자, 우리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소유자이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그의 것,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과 같으다. 인생은 양과 같으다. 에스겔 18장 4절도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땅에 사는 모든 영혼들은 다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도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께서 호흡을 허락하시니까 아직도 숨을 쉬고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의 심장을 멈추라 그러면 심장이 멈춰버리면 죽지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아직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자고 나도 계속 잘 뛰고 있습니다. 몇십 년을 썼는데도 아직도 심장이 잘 뛰고 있습니다. 병들어서 여러 가지 부정맥이나 심장의 질환 이상이 생기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상 신기하게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어요. 이것도 은혜죠.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만 그 생명을 거두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내 마음대로 끊어버려? 생명 내가 살기 싫으니까 끊는다? 그러면은 안 되죠. 하나님의 권한 침해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이고 하나님의 권한이다. 생명은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노타치입니다. 노타치. 그 건드리면 안 돼요. 그 생명을 함부로 침해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끊어보겠다? 그것은 분명히 죄악된 일이다. 권한 침해다. 첫째. 두 번째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아주 밑바탕에 갈려 있는 진리죠. 하나님이 사람을 형상,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합니다. 우리가 짐승을 잡아먹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잡아먹어라 그랬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몸이 약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짐승 먹는 걸, 생명체를 먹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전에는 식물만 먹었어요. 우리가 과일만 먹고 그 다음에 견과류만 먹고, 그러니까 견과류, 과일, 식물, 채소는 기본적으로 좋은 식품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사람이 좋아요. 사실은 동물, 이게 고기를 먹으면은 그것이 몸에 해가 된다는 점도 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채식주의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게 좋긴 좋은데, 문제는 채식주의는 힘을 못 써요. 식물만 먹으면 사람이 기력이 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기를, 짐승을, 가축을 먹는 걸 허용하셨다는, 허용이죠. 원래 우리의 식단은 아닙니다. 원래의 식단은 과일과 견과류와 채소와 야채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야채, 과일, 견과류를 먹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좋은 식단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그거를 먹으면 좋다는 것은 오늘 식품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많이 드세요. 채소 많이 드시고요. 곡식도 골고루 잡곡을 섞어서 먹으세요. 쌀만 절대로 먹지 마세요. 쌀도 다 너무 이렇게 도정한 쌀 안 좋고 현미가 좋고요. 그런 얘기는 이제 상식으로 다 알게 됐어요. 골고루 다 드는 거 좋은데 동물도 먹는 것입니다. 고기도 먹고, 닭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없어서 못 먹지 그런 거를 먹고, 그것을 지혜롭게 가서 좀 싼 거를 어디서 구하는가, 싼 거를 보니까 그것이 저기 가서 저거 먹으니까. 그래서 햄버거도 보니까 비싼 햄버거는 뭐 만 원 가는 햄버거도 있지만은 아주 싼 햄버거는 그것을 그 여러 가지 고기가 좀 있는데도 싼 것도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사 먹으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싸니까 부담도 조금 적고, 그리고 그거는 고기도 좀 있으니까 영양이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여하튼 사람을, 그러나 다른 것은 우리가 먹도록 허용하지만 사람은 죽이지 말라. 왜? 사람은 다른 생물하고 다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죄가 된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런 말, 계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명을 어기고 사람을 죽이면 사형의 벌로 엄하게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왜냐하면, 왜 사람을 죽이면 사형으로 다스려야 되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살생을 말하지 않아요. 가서 잡아먹으라 그랬으니까, 가서 양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고, 그렇게 해서 잡아먹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살생을 금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살인은 그는 죄다. 살인을 하면 사형에 반드시. 그러니까 요새 법이 다 해이해져 가지고 사람 죽여도 뭐 징역 몇 년, 10년, 20년, 어휴, 많이 했다 그래도 많이 한 게 아니라 그 법이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의 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면 사형입니다. 살인만 사형이 아니라 간음도 사형입니다. 사실은 간음도 사형이고 부모를 치는 것도 사형입니다. 성경의 법은.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그 단번에 잡을 수 있어요. 학교폭력을 하는 자는 사형시켜버리면은 내 그 다음날로 잡혀져 버릴 것입니다. 이게 법이 물러져 가지고 한 대 때려도 돈만 있고 백만 있으면은 오히려 피해 학생을 다른 데로 쫓아보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 목사 좀 세다. 너무 말이 거칠다. 목사가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럴지 몰라도 사회의 평안을 위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도 학교폭력이 요새 거칠어지고 별별 폭력들이 일어나는데 손을 못 쓰고 쩔쩔매고 있으니까 그 성경의 법대로 안 해서 그래요. 성경의 법대로 하면 내 하루아침에 잡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너무 법이 물러져서 이 전부 국회의원들이 법 바로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싸움질이나고 있으니까 이 모양이 되죠. 정신을 차려서 나라의 도덕성을 세우는 생각을 하고 바른 법 빨리 만들어서 바로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말이죠. 좋은 법들은 하나도 통과를 안 시키고 질질 끌고 있고 그러는 것 같이 보이니까 속상해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살인하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되는 것처럼 이치가 비슷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인 것처럼 똑같은 이치로 자신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일은 다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카페인도 많이 먹는 거 좋지 않아요. 커피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몸을 상하게 하는 거니까 좋지 않아요. 몸을 상하게 하는 모든 것이 좋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이 몸은 잘 건강도 적당하게 하고 수면도 적당하게 취하고 음식도 적당하게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예요. 그거는요. 그거를 해롭게 자기 몸을 함부로 하고 그래서 해쳐서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 원리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죽이는 것과는 똑같아요. 남 죽이면 나쁜 것처럼 자기 몸을 해치는 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살인은 자살은 자기 몸을 자기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그것은 분명히 죄악된 일이다. 아마 첫 번째는 그 모든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권한 침해하지 말라. 둘째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형상 깨트리는 것은 남의 형상을 깨트리나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것이나 다 죄가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 셋째로 사람은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목적 없이 만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만드는 건 다 목적 있게 만들잖아요.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없어요. 목적 없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목적 있게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보이신 바가 있죠.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두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은 뭐 아무 목적 없이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실은 만들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어 놓으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죄 짓지 말고 말이에요. 죄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는데 골라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만 욕 돌리는, 하나님의 마음만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예,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 범죄하게 되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인류의 현 주소가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존재 목적을, 원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면 그 존재 목적을 저버리고 자살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잖아요. 목적이고 뭐고 난 모르겠다. 나는 살기 싫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목적 있게 만드신 줄 깨달으세요. 목적 없이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 없는 무신론자들이, 예, 실존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고요. 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인생은 던져진 존재다. 목적이 뭔지 모르지만 열심히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정신없는 날들 하죠. 그 실존주의 철학은 허무주의 철학이라는 게 그것이에요. 목적도 없이 왜 내가 창조되었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사는 것이 의미가 있다니, 당신같이 정신없는 말을 하려면 그만하시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실존주의 철학이고, 이런 철학 사상이 파다하지요. 목적을 모르니까 그렇죠. 무지하니까.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목적 운운하지 말라. 누가 알기에 목적을 말하냐. 그러니까 무신론이니까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여보게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목적 있게 만드셨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일세. 가르쳐 줘야 되고 그 목적에 비추어 볼 때에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렇지만은 자살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목적을 짓밟아 버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그러는데 살지 않고 죽다니. 넷째로 한 가지 더, 우리 신자의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오늘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이 영혼, 우리의 목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량하신, 대속하신, 속죄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은 우리 것이 아니고 피값으로 산 것이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다시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우리 게 아니라 그랬어요. 신자들 특별히 너희는, 여기에 구원 얻은 백성들, 신자들, 성도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 누가 값을 냈는데, 언제, 어떻게, 누가, 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전통사본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성도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것이고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게 사용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파괴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주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몸, 곧 주의 소유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다, 구원 못 얻었다, 안 얻었다면 할 수 없지요. 그러면은 세상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이 누구 것인지 누가 알랴? 예.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게 마음대로 혹 살지 몰라도 적어도 진리의 지식을 가진 자들, 예,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백성이라면 생각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의 목숨을 끊는 행위는 확실히 죄악된 일이다. 자살은 죄다. 지금 얘기해서 자살은 죄다. 그것은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던데 소유권 침해, 권한 침해의 일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목적 있게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창조했는데 그 목적을 짓밟는 일이다.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 사신 주님의 소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죄가 되는 것이다. 비록 자살하는 자에게 인간적으로 동정할 만한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운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사정이 있으니까 자살하겠죠. 자살의 경우를 보면 다 딱하니까 자살하겠죠. 비록 자살이 중죄가 아닌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특히 우울증 같은 정신적 연약 때문에 발생하는 자살을 덜어보죠.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간혹 그런 걸 보죠. 우울증 때문에 생기는 자살의 경우 우리가 좀 고려해야 한다 할지라도 또 비록 자살하는 자의 구원 문제가 우리의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라 할지라도 자살은 분명히 앞에 말한 네 가지의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자살은 허용되어서는 안 될 죄악이다. 자살은 죄다. 그것은 분명히 말해야 될 바입니다. 자살은 선한 일이 아니고 악한 일입니다. 아까 말한 세네카나 스토아 학파 사람들의 주장대로 자살할 권리가 사람에게 있다고 말하는 선한 일이 아니고 그것은 악한 죄악된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자의 할복 자살 우리가 더러 무슨 의사니 열사니 하면서 우리가 호칭을 부르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성도에게는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세상에서는 그런 훌륭한 일인지 몰라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죽이고 자살하는 할복 자살로 일종의 자살이 아닙니까? 그것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성경에서 성도가 자살한 예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자살의 예들은 다 악을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다가 버림당했던 사울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중상을 입고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다윗의 모사이였던 아히도벨은 후에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을 대적하였고 압살롬 앞에 베푼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 집을 정리한 후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사무엘하 17장 23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반역으로 7일간 왕이 되었던 시므리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6장 18절에 보면 시므리는 오므리의 반격을 받고 왕궁 도피처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놓고 그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자살의 행위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전에 생각했지만 3년 동안 주를 따랐으나 그를 배신하고 은 30에 그를 팔아 넘겼던 가룟 유다는 주께서 정죄되심을 보고 스스로 후회하여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다 자살은 성경에 나오는 예들은 한결같이 악인들의 죽음이지 의인들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삼손의 경우는 전쟁 상황에서 원수들을 죽이는 일을 통해 자신도 죽은 경우로 자살과 다르다고 보입니다. 자살이란 외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데도 자기 목숨을 고의적으로 끊는 행위를 가리키며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자신을 바쳐 죽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유명 인사들이 자신들의 도덕적 비리, 예를 들어 불륜이나 외도의 사실이나 불법 자금을 받은 일 등 부끄러운 일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덮기 위해 자살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첫째,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렇게 쉽게 끊을 만큼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그것은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일과 반대됩니다. 범죄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다면 어떻게 사회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겠습니까? 악을 진탕 행하다가 자살하고 끝나버린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셋째, 그것은 젊은 세대에게 본이 되지 못합니다. 사회의 지도적 인물들이 그렇게 생을 마친다면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하다가 어려우면 저렇게 자살하고 끝나면 되는가 보다, 그런 걸 배우라고요. 넷째, 그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사람답지 못한 비겁한 행동에 불과합니다. 다섯째,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당당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 노아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노아가 실수를 해서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자식들에게 보이지 못할 모습을 보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러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일까지 범하게 됐지요. 거짓말하는 잘못이지요. 경건한 다윗의 실수는 우리가 성경에서 그는 간음하고 또 그것을 은닉하기 위하여 그의 남편을 고의적으로 전쟁터에 앞세워서 죽게 하는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지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사실은 살인자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성경은 그것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다 역사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인격자라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범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것이 감옥살이라면 감옥살이를 하고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다면 비난을 받아야,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인격자가 걸어가야 할 용기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평소에 정직하게 살고 검소하고 자족하게 살고 불법한 돈을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그리고 범죄치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하고 결혼한 자들은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도록, 그래서 성경은 결혼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런 음행방지도 들어있어요. 서로를 돕고 또 위로하고 자손을 출산해서 또 계속 후의 계대를 잇고 그런 뜻도 있지만은 중요한 뜻 하나가 음행방지가 있어요. 결혼의 목적이. 그래서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부부가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죄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본인이 독신으로 있으면서 잘 살 수 있으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 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좋은 결혼 생활, 좋은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절망은 죄의 결과이지요. 오늘날 자살의 중요한 원인인 우울증도 죄의 결과입니다. 천국 가면 우울증 없습니다. 지상에서 이 죄 많은 세상, 죄의 결과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경험하는 일이죠. 그러나 죄인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께로 갔더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덜어주시고 마음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우울증까지라도 사실 주 안에서는 다 이미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과 안정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살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슬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주위에 혹 사람들이 있으면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도우려고 하고 관심을 좀 기울여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 고생을 하고 아이고 나는 죽는 수밖에 없어 그런 누가 말을 하는 사람이 혹 있으면 찾아가서 친구가 돼주고 좀 위로자가 돼주고 그렇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지금 얘기한 예, 자살은 옳지 않은 거라고 네 가지 예, 얘기 다 해주고 믿는 사람이라면 두 말할 것 없이 더욱 얘기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슬픔과 고통을 덜어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자고 권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제도 자살 문제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물론 그렇게 그런 죄에 떨어져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도 자살이 죄라는 것을 자살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리하고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하신 주님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주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주님 고통당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볼 때에 우리가 저들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사랑의 교제를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멘. 아멘.